보다 나은 생활 방식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재앙을 경험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한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하는 후자 쪽이겠죠.
네, 엄청난 노력과 위험을 안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상처를 덜 받는 후자 쪽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역사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얻어내는 것, 최상의 인생 교육이죠. 이런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상처를 입지 않고 모든 경우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동시에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앞서 제가 드린 얘기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 폴리비우스가 한 말입니다. 오늘도 과거 전쟁의 역사를 간접 경험하기 위해 EBS 고전 읽기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흥미진진한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네.
미국이 가나와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경기 종료 4분 전에 골을 넣어서 2-1로 우와. 이겼고요.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는 독일이 압승이었어요. 4-0.
포르투갈 오늘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호날두 선수 열심히 뛰었는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 정말 팽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포르투갈 선수 반칙으로 퇴장당하면서 팀이 점점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1-10이 아니고 이 한 명 퇴장당하면요.
네.
굉장히 전력의 손실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안 되거든요. 축구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럼요. 예. 어쨌든 뭐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남은 두 경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드디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열리죠.
하대성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러시아전에 결장할 것 같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요. 아.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입니다. 네. 오 미스 코리아 필승인가? 예, 오 필승 코리아.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지금 네. 대한민국 선수들의 전력이 네. 역대 월드컵 중에서는 사상 최고라고 그러던데요.
아, 왜냐면 그래요?
지금 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아, 맞다.
네, 2002년 월드컵만 해도 뭐 네네. 사실 우리가 무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경험을 해본 선수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네네.
지금은 뭐 유럽,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네.
해볼 만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그럽시다. 게시판에 정훈영님께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올 정월 대보름날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보름이. 태명이 보름이래요.
네.
보름이가 이제 5개월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보름이가 귀가 생겨서 태교를 고전읽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오즈의 마법사를 좋아해서 밤마다 오즈의 마법사를 들으며 우리 보름이 태교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건강한 보름이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빨리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늘 좋은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름이도 커서 도루시처럼 용감하고 현명하게 자라길 기도해주세요. 알겠어요. 허수아비처럼 자라지 마시고 도루시처럼 용감하게 자라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정월 대보름날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아셨죠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태명이 야, 보름이래요. 너무
신기하네요.
귀엽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고전읽기 정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은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EBS 고전읽기 검색하고 오셔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드려요.
그럼요.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를 드립니다.
네.
내 인생의 마라톤 완주하고 싶 내 인생의 마라톤이라는 제목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또 이 일만큼은 꼭 끝까지 가보고 싶다. 끝까지 완주해보고 싶다 하는 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씨는 완주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비밀인데.
어버피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아이, 지금 그러지 말고.
진짜 비밀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알았어요. 뭔데요?
저 완주하고 싶은 건 그냥 곱게 방송 잘하는 거죠, 뭐. 선배님은요?
그렇군요.
예. 네. 선배님 어떠세요? 진짜 이 부분에서 내가 꼭 완주하고 싶다는 거 있으세요?
고전 읽기 완주하고 싶네요.
그러네요. 예. 저도, 예.
예. 소소하게?
소소하게. 소소하게 고전 읽기를 오랫동안 완주하는 걸로. 네. 환갑까지.
네네네. 자, 반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완주하고 싶은 내 인생의 마라톤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어떤 나라일까요? 1번 이란, 2번 페루.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저 페르시아 힌트 좀 드려야 되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예. 왜냐면 패자 들어가는데 패자 들어가는 걸로 여기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권진영스러운 분들은. 아,
그렇군요.
네.
오늘날에 그 중동 쪽에 있다는 거.
중동 쪽. 네,
살짝 그 힌트를 드릴게요.
네네네.
자,
2주의 고전은 네. 남경태 작가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죠. 어제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어떤 전쟁이에요?
아까 퀴즈에 페르시아가 나왔죠?
네네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아,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기원전 492년부터
네.
기원전 448년까지 지속된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 원정 전쟁입니다.
아.
이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연합해서 대응을 했죠. 그래서 네네. 성공적으로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결국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한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왠지 페르시아 하면 페르시아 고양이가 해맑게 생각이 났더랬거든요.
네.
지금은 지도에서 페르시아를 찾아보면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지네요.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부터
네네.
기원 후 7세기경까지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이란 남서부 파르스라는 땅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그러죠.
아, 그랬던 거구나. 그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 정복하고 지중해까지 정벌을 나섰던 거군요. 네, 그러면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 바로 낭독 들어갈게요.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의 대결전. 찬란했던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은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 이후 중심 도시인 미케네가 쇠퇴하면서 점차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바로 북쪽에서 내려온 도리아인이었다. 이들이 그리스 반도 남쪽까지 정복하면서 그리스는 300년간의 암흑시대를 맞는다. 암흑시대가 끝나는 기원전 8세기부터 그리스는 폴리스 시대가 되었다. 이때는 마침 중국에서도 도시국가를 지배하면서 서로 다툼을 벌이는 춘추시대의 시작이니 가히 세계적인 폴리스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처럼 중원이라는 중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도시국가들이 서로 극심한 전쟁을 벌였지만 그리스는 특별히 중심이라 할 만한 넓은 지역이 없었고 일찍부터 해상 진출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도 대외적인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한데 뭉쳤다. 그렇게 단결하여 이긴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다.
최초로 맞붙은 동서양, 도리아의 침입 이후 이오니아에는 그리스인이 이주하여 건설한 폴리스들이 많았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 말부터 이오니아에서 범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동방의 신흥 강국 페르시아가 서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페르시아가 대체 어떤 나라야?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남부 페르세폴리스에서 발흥한 제국이었으니 지중해 연해 지역에만 익숙한 그리스인들이 잘 알 리가 없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이력서를 받아본 그리스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거기에는 페르시아가 50여 년 전에 강대국 리디아를 간단히 멸망시켰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다. 리디아는 강력한 정복 제국 아시리아가 네 개로 분열하면서 생긴 제국으로 소아시아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왕인 다리우스의 이름은 금세 그리스 반도 전역에 악의 화신으로 퍼져나갔다. 나라가 위급한 판에 세력 다툼이라니 대적이 출현하자 폴리스들은 서로 간의 다툼을 그만두고 단결하여 맞서기 시작했다. 물론 근대적인 개념의 민족의식은 아니고 공동의 이해관계가 공동행동을 만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서양 세계 최초로 문명의 빛을 던져준 동양의 공격자와 그 빛을 받아 문명의 꽃을 피운 서양의 수호자 간의 최초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페르시아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공략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오니아의 그리스계 폴리스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나서 기원전 492년 먼저 육로로 그리스 공격을 계획했다. 너비 2km도 채 안 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트라키아를 며칠만 행군하면 곧바로 그리스 북부다. 그러나 좁은 해협일수록 물살이 거친 법. 첫 번째 시도는 폭풍을 만나 함대가 손상되는 바람에 실패했다.
네, 페르시아 전쟁 낭독 들어봤는데요. 전쟁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전쟁 원인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고구려 시절에 네. 수나라, 당나라 침공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왜 침공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왜요?
그 수나라와 당나라 황제가 네. 고구려 사신이 왔을 때, 네네. 고구려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가서 고구려 왕한테 내년 몇 월 며칠까지 나한테 인사하러 오라.
어머.
근데 예, 예. 안 갔어요, 고구려 왕이.
안 갔어.
왜냐면 그때 고구려가 굉장히 그 자존심 있는 나라였거든요. 아. 프라이드가 있어서 그래서.
네네네.
수나라 황제면 다냐. 안 간다, 나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쳐들어온 거예요.
고랬다고?
예, 자존심 상해서.
아, 참.
그러니까.
그렇군요.
또 그리고 원나라가 일본에 쳐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제국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간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특히 이 지배자, 황제들의 욕심과 자존심.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아? 나한테 인사하러 안 와? 그래서 이제 정복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별 문제가 없고 정복해도 별 이익이 없는 그 머나먼 땅까지 대군을 파견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페르시아의 네. 황제인 다리우스가 다리우스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인데
네.
아들 대까지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렇구나. 네,
끝내 정복 못하죠.
그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지키는 군대의 별명이 불사주였다고 하더라고요. 병사들이 정말 안 죽었을 리는 없고 그만큼 싸움을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왜 졌을까요?
다리우스 왕의 친위대가요.
네.
그러니까 그 황제 또는 왕인데 그를 지키는 친위대가 숫자가 만 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만 명인데 이 결혼이 생기면 바로 보충을 했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가장 최정예 부대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불사조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렇죠.
그렇군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막상막하였나 봐요.
44년간의 페르시아 전쟁을 요약을 해보면
네.
1차전 페르시아의 아테네 침공. 이거 이제 폭풍 때문에 저 제대로 공격도 못해보고 끝났고요.
네네.
2차전은 이제 마라톤 전투, 육상에서 마라톤 전투로 승리를 했고
네.
3차전은 테르모필레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으로 결국 또 그리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 우리가 또 읽어드리겠지만
네.
이 테르모필레 전투가 바로 영화 300의 소재가 된 전투죠.
스파르타 했던 그 300.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근데 1차전은 사실 전쟁도 못 해보고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다가 폭풍을 만나서 함대가 파손되는 바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전쟁에 포함시킬 수가 있는지
싸우려고 쳐들어오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자살골도 꼴이니까.
아, 그렇구나. 자살골도 꼴이네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오네요.
자, 반디 문자 사연 소개를 해드리죠. 엄인영님이 저는 책 900권 완주하고 싶어요. 아, 에이. 900권 읽기를 완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는 걸 완주하고 싶으신
쓰는 김에 1000권 하시지 900권 하셨어요.
아, 그래도요. 900권 네.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900권. 그리고 홍순옥님, 저는 부록의 나임에도 내가 하고픈 일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뭘 잘할 수 있나 끝까지 찾아서 완주해보려고요 네. 하셨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괜찮아요. 예. 그럼요. 늦지 않았어요. 대기 만성이실 거예요.
네네.
이현님님은 영어를 완주하고 싶어요. 영어로 말하는데 한국말 하는 것처럼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영어 잘하고 싶어요.
이야.
현능주님, 저는 사회복지사 1급에 올해 6번째 도전하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해버릴까 생각도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꼭 당당하게 합격해서 완주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현능주님, 능이 주. 달릴 수 있으리라.
주 달린다 해서 네,
달릴 주자. 현능주. 이름 좋으신데 왜.
네, 좋으시네요. 네,
정훈영님은 게시판에 사연 올린 보름이 아빠입니다. 와.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처음 들은 날이 올해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영주님.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엄마로 살아남기. 이 레이스에서 완주하고 싶습니다. 페르시아. 지금은 기후가 바뀌었지만 그때는 진짜 아름다웠겠죠. 점점 황폐해지는 지구별에서 물씬 숭배로 정신이 황폐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오. 아이들을 독립해서 품을 떠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습니다.
우와. 점점 황폐해지는 지구별에서
그러니까
물씬 숭배로 정신이 황폐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지킬 때까지
정영준님 미의 사절단으로서 우리
예, 무슨 미의 사절단이 거기서 왜 나와요 갑자기
제가 제 별명 미의 사절단이었어요. 우리 같이 해서 어떻게 해봐요. 아, 난 애가 없지 참. 우리
다 잘 해봅시다. 네. 네, 그렇게 돼야죠. 김정숙님은 우리 가족 건강에 아무 탈 없이 끝까지 완주하게끔 그 역할을 숨이 차도록 다할 것을 고전일게 맹세합니다.
우와. 3068님, 저도 로진 진영님과 고전일게와 함께 이 세상 끝까지 완주하고 싶답니다. 우리 파이팅합시다 하셨습니다.
네, 파이팅! 0921님, 몸무게 5자 찍는 다이어트 완주하고 싶어요. 아들 기다림에 듣고 있어요.
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5자요?
들어가시는 걸 조금씩만 그래요, 줄이시면 그래요. 돼요.
자, 그다음에요.
네, 0232님, 5개월 된 손자 장가 갈 때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네, 장수하시기를 바랄게요.
5079님, 내 인생에 완주하고 싶은 거 요리입니다. 결혼 11년 차 저주받은 손맛입니다.
저주받은 손맛 진짜 재밌는데요.
아이, 그 요리도 싶어. 자꾸 하시다 보면 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럼요. 드시다 보면 입맛 도시니까.
저도 일요일에 꼭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일요일에는 제가 꼭 요리를 합니다.
어때요? 저주받은 입맛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아이는 그런데 지금 요즘 스파게티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엊그저께는 네네. 그 페스토가 들어간 네네. 만조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오,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살짝 어렵죠.
일요일은 로진 요리사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다음에 한번 갈게요. 맛을 볼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싸와요 이렇게 좀.
다 불어서 안 돼.
여기다 어떻게 뭐 좀 갖다 놔야겠어요.
자, 이제 저 본문 계속 읽어드리죠. 네. 1차전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함대만 잃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2년 뒤에 다시 2차 공격을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 2라운드입니다.
해적 활동의 경험을 무기로. 2년 뒤 다리우스는 재차 공격을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함대로 병력을 실어나르기로 했다. 아테네 근처의 마라톤 평야에 페르시아 대군이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절망했다.
차라리 2년 전에 맞붙었더라면.
그 사이 아테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스파르타가 약속을 깨고 군대를 보내지 않는 바람에 아테네는 홀로 강적을 맞게 된 것이다. 여기서 아테네군은 밀집 대형이라는 신형 전술을 선보였다. 궁수와 기병으로 오리엔트를 정복한 페르시아군에게 그리스의 밀집 대형은 낯선 것이었다. 더구나 그리스의 지형은 페르시아가 자랑하는 기병 작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보병끼리의 싸움이라면 농노와 고원족들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보병으로서는 고도로 훈련된 중간층 출신의 그리스 보병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더구나 아테네군의 밀집 대형은 튼튼할 뿐더러 기동성도 뛰어났다. 기원전 6세기부터 아테네군은 무거운 청동제 흉갑 대신 질긴 배나 가죽으로 만든 간편한 갑옷과 모자처럼 작은 투구를 사용해왔다. 밀티아데스 장군의 지휘 아래 달리는 중장 보병의 밀집 전술로 아테네군은 마라톤 전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를 거두었다. 1890년 마라톤에서는 당시의 격전에서 숨진 그리스 병사들의 유해 192구가 발굴되었다. 그리스 병사 페이디페데스는 먼 길을 단숨에 내달려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상 밖의 승전보를 전하고 숨졌다. 올림픽의 마라톤 경주는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과연 당시 페르시아 군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혹시 몇 척의 배를 타고 온 선발대 정도가 아니었을까? 정면 대결이었다면 어떻게 아테네가 페르시아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밀집 대형이라 해도 모두가 수비만 하면 골을 넣을 수 없지 않은가? 더욱이 당시 오리엔트는 이미 기원전 1000년부터 철기시대였으며 그리스는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시대였다. 2차전의 의문은 3차전에서 풀린다. 그리스는 10년 뒤에 벌어진 3차전에서도 고전 끝에 신승하지만 그 원동력은 육군이 아니라 준비해 두었던 대함대 덕분이었다. 다리우스를 계승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르는 1차전에서처럼 육로를 통해 그리스 북부로 쳐들어왔다. 16만의 병력과 1207척의 전함, 3000척의 보급선을 거느린 대군이었다. 스파르타의 정예병들은 그리스 중부의 테르모필라이의 요새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아 싸웠으나 전멸하고 말았다. 페르시아군은 아티카 평원을 거쳐 아테네로 물밀듯 쳐들어왔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는 과감히 짝이 없는 전략을 구사한다. 아테네 시민들을 철수시키고 해군력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이리하여 아테네 부근에 살라미스까지 적을 유인한 그리스군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비록 육군은 보잘것없지만 수백 년 동안 해적질로 지중해를 주름잡았던 그리스가 아니던가. 그리스를 구한 건 바로 그 해적질의 경험이었다.
민주주의의 승리? 3차전으로 이미 대세는 결정됐다. 페르시아는 분명 강대국이지만 그리스를 정복할 수 없음은 명백해졌다. 그러나 페르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1년 뒤인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는 다시 육로로 침공하여 아테네를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에서 뒤질 게 없는 그리스도 정면 대결로 맞섰다. 폴리스 연합군은 10만의 병력으로 플라타이아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는 한편 해군도 에게해의 사모스 섬에 주둔 중인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하여 완승을 거두었다. 이후 그리스는 15세기에 투르크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2000년 동안 아시아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네 차례라고는 하지만 실상 양측이 전쟁다운 전쟁으로 맞선 것은 3차전뿐이다. 결국 페르시아 전쟁의 승패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판가름 난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 페르시아가 문명의 오지인 서방으로의 진출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였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오늘날의 서양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게 수상쩍다. 우리가 주로 의존하는 서양의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을 동양의 전제정치와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대결하여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를 계기로 그리스가 민주주의를 발달시키고 지중해의 패자가 되어 오늘날 서양 문명의 모태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대의 민주주의를 근대적 민주주의와 혼동하면 곤란하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역사는 대충 다음 단계들을 거친다. 1. 도시국가, 그리스의 폴리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국, 일본의 야마토 정권, 2. 고대적 전제국가, 유럽의 로마 제국, 중국의 고대 제국들, 일본의 고대 천황제, 3. 중세적 봉건 제국가, 유럽의 중세, 일본의 귀족 지배 체제, 중국의 경우에는 한당 제국 시대에 발달한 번진이 이에 당한다. 4. 근대적 전제국가, 유럽의 절대왕정, 중국의 명청제국, 일본의 바쿠우와 근대 천황제. 여기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고대적 전제가 확립되기 이전에 해당한다.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그리 큰 비중을 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네, 낭독에 이어서 사람의 클란이 부른 이디아 듣고 오셨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2차전이에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군이 사용했던 밀집 대형은 어떤 전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스군은 중장보병이었습니다.
네, 중장보병. 예,
그러니까 중, 무거운 것으로 무장을 한 보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 무거운 것으로.
이 그리스군들은 부유한 시민들이었고
네네.
자기들이 자기들의 그 무기라든지 갑옷 같은 것을 자기 돈으로 사서 무장을 한.
그럼 돈 없으면 못 나가겠네.
그렇죠. 가난하면 군인을 못했어요, 이때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지름 1m의 원형 방패, 2.4m의 장창을 들고 네. 전투에 들어가면 8열 종대로 서서 왼손에 방패, 오른손으로 창을 들고 왼팔 팔꿈치로 옆 병사의 자세를 지지해주는 대형.
아. 예.
방어력이 굉장히 탁월했죠.
그렇군요.
근데 기동력은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은 공격할 수가 없었죠. 그리스 사람들은 활을 겁쟁이의 무기라고 멸시를 했어요.
그래요?
예, 맞붙자 이거지. 1대1로 그냥.
아.
예. 자, 이런 상대라서 그리스인이 제일 두려워했던 적은 기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오는 사람들.
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기병대가 이 중장 보병의 이 밀집 대형을 망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전술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막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네. 사실은 그리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기가 막 방패 사고 창 네네. 사고 해가지고 내가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내 땅을 지켜야 되겠다. 지금 고향에는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
네.
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간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는 뭐야? 황제가 명령해서 그냥 끌려온 애들.
그냥 네. 그냥 가래 이래 갖고 온 애들.
그리고 이제 돈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용병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네. 딱 무장을 하고 한번 딱 가면은 그 기에 이미 눌리는 거야, 이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죠. 첫째 이제 일단 의지가 그렇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의지에서 밀리면은 이건 반 이상은 지는 거거든요. 숫자랑 상관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네요. 전쟁이.
그리고 또 네. 이제 저 그 페르시아군 네. 진영 뒤에 늪지대가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대요. 지리에 약한 거죠.
네.
그래서 이때 그 전사자가 아테네군 192명, 페르시아군 6,400명.
와, 전쟁에 네. 억지로 끌려간 페르시아 병들에 비해서 그리스인들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니.
아, 그럼요. 특히 네. 이제 이 스파르타가.
네네.
스파르타가 유명하잖아요. 스파르타의 어머니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그렇지.
어머니는 아들들한테 또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방패를 꼭 들고 오세요. 그럴 수 네. 없으면 방패 위에 실려 오시오.
어머! 아, 그래서 스파르타 이 이름이 유명한가 봐요. 왜 그쵸? 스파르타식 교육 굉장히 세고 강한 교육이라고
그쵸, 예.
배웠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많은 학원들이 사용하는 이름.
네, 스파르타식. 어우, 생각만 해도 오그라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시험을 보러 갔으면
네.
만점을 맞든지 아니면 까무러치든지 뭐
실려오든지
아닌가? 이건 아니죠.
문제 풀다 실려오든지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스파르타에서는 말이죠.
네.
남자 아이는 7살이 되면 다 병영에 들어갑니다. 7살부터 다 군대 가요.
애긴데요, 완전?
아, 그때 7살부터 가는 거야. 그때부터 30살까지는 현역.
와.
그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15살부터 30살까지 현역이고
네.
30살부터는 숟가락 들 수 있을 때까지 예비군.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다른 도시 국가보다 훨씬 엄격한 그런 어떤 군사 생활을 군대 생활을 했죠.
네.
우리 내일 저 러시아전이 있는데 우리 병사들도 아니 선수들도 스파르타 정신으로 좀 러시아랑
그러니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네. 읽고 계신 고전은 남경태의 인간의 역사를 바꾼 전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어떤 나라일까요? 1번 이란, 2번 페루.
네, 중동 쪽에 있다는 거 힌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완주하고 싶은 것들. 김윤희님, 저는 다른 건 욕심 안 내고 도서관에서 배우는 강좌 수료 중인데 수료증 받고 다운된 체력 올리기를 주안점 두고 있어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양은미 씨, 내 인생의 마라톤은 이제 몇 달 후 15년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장사가 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길
화이팅
바랍니다.
하시고요.
황혜라님, 전 올해가 가기 전에 한국사 능력시험 꼭 한번 치러볼 거예요. 짬짬이 책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수당이 고구려를 침입한 이유를 로진 오빠께서 일러주시니 아 하고 명쾌해지네요. 이모저모 참 좋은 방송 고조 읽기 화이팅. 제 한국사 정복도 화이팅이에요 하셨어요.
화이팅입니다. 이안나님 저는 피아노를 좋아하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완주해서 실력 있는 반주자가 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남주님. 임신 10주차예요. 건강한 아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네. 김윤희님께서 전 다른 건 욕심 안 내고 도서관에서 배우는 강좌 수료증 받고 다운된 치료 아까 했네요.
했습니다.
네. 네, 했네요.
자, 그리고 네 황자희님 저도 고전읽기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배울 점 한가득 너무 좋고요. 더불어 읽어주는 걸 듣고 있자니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하셨습니다.
행복하다니 저희도 좋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본문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페르시아 전쟁 세 번째 낭독 들어갑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다리우스가 죽고 페르시아 왕위에 오른 아들 크세르크세르는 부왕의 유언을 받들어 제3차 그리스 원정을 준비했다.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르는 약 16만 명의 병력과 1200척의 함선을 끌고 그리스 북부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4년에 걸쳐 노예들의 동원, 오늘날의 다르다넬스인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선박을 연결시켜 만든 다리를 건넜다. 한편 마라톤 전투 중 밀티아데스 휘하에서 전쟁 수업을 받은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에서 명망이 높은 지도자로 부상했다.
페르시아는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아테네는 육군만으로는 그들의 침략을 막을 수 없으니 에게해를 지킬 강력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
아니, 함선을 건조하고 선원을 양성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테미스토클레스의 호소에 힘입어 아테네는 3단 노함선을 건조했다. 170명까지 노를 저을 수 있는 이 배는 1인당 하나의 노를 맞도록 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단을 배열되어 있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모두 총 380척의 함대를 확보했다. 1200척의 페르시아 함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지만 그리스 3단 노함선이 질적으로는 우수했다. 당시 해전은 육지가 보이는 곳이나 해안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곳에서 전개되었다. 그리스 3단 노함선은 페르시아 것에 비해 기동성과 충격력에서 훨씬 뛰어났다. 그리스 함선은 단단한 뱃머리를 높이 세우고 최고 속력으로 돌진, 적선에 부딪힘으로써 적선을 침몰시킬 수 있었다. 페르시아 육군이 에게해 북쪽 해안을 따라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아 지방을 통과해오자 그리스인들은 테르모필레의 좁은 산길에서 맞서 싸우기로 했다. 그곳은 테살리에서 아타카로 향하는 관문에서 아테네 북쪽 130km 지점이며 동쪽으로는 에보이아 해협에 있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7,000명의 보병을 이끌고 좁은 산길을 지켰다. 요해지 레트모필레에 도착한 페르시아 육군은 우선 정찰 행동에 사이를 보냈다. 5일째부터 쌍방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는데 창과 방패만으로 방어전을 치르는 스파르타군은 적의 화살이 소나기처럼 쉼없이 쏟아지는데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레오니다스는 이때 병력을 분산 배치한 관계로 겨우 천여 명의 병력밖에 없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기습군을 맞아 결사항전하여 최후의 1인까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또한 다른 장소의 수비대도 전사하거나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레오디나스의 방위전은 무모한 것이었을까? 전쟁사가 견해는 이렇다.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그리스 해군이 그런대로 적군을 현혹시키면서 에보이아 섬과 본토 사이의 좁은 해협을 무사히 퇴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 바로 레오니다스다.
스파르타 전사들의 장렬한 옥새는 전체 그리스인들에게 크나큰 감명을 주었다. 그리하여 훗날 이 싸움터에 시인 시모니데스의 다음과 같은 시를 새긴 비석이 세워졌다.
나그네요. 가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우리들은 명을 받들어 여기에 잠들었다고.
이후 페르시아군은 여세를 몰아 파도처럼 중부 그리스를 휩쓸고 아테네까지 진출했다. 육전에서의 잇따른 패배 소식을 들으며 그리스 함대는 해안을 따라 아테네와 살라미스 섬을 향해 멀리 우회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제 함대 외에는 그리스를 구할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해서 해전을 벌여야겠어. 전투 장소는 살라미스 섬과 아티카 사이의 해협이야. 그곳 해협은 폭이 2, 3km로 좁아서 페르시아의 밀집 함대를 끌어들여 싸운다면 우수한 해군을 거들인 우리 그리스에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본래 살라미스 섬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아들을 낳은 곳으로서 그곳을 점령한 자가 바다를 장악한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섬이었다. 크세르크세르는 이미 육지를 거의 점령한 상태에서 해전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으나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테미스토클레스는 크세르크세르에게 위장 간첩을 보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스군은 공포에 빠져 달아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함정에 빠져든 크세르크세르는 9월 29일 날이 밝자 공격을 개시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페르시아 함대를 본 그리스 군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침착하게 전투 대응을 유지하고 끝까지 버텨라.
전술적 이점은 그리스 쪽에 있었다. 페르시아 함대가 좁은 해협 때문에 대형을 유지하지 못한 채 무질서하게 공격하는 데 비해 그리스군은 준비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격을 취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또한 빠른 속도와 단단한 충각을 이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해협이 페르시아 함대로 꽉 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이다! 공격하라!
그리스 3단 노함선은 적선에 노를 부러뜨리고 적선 좌우 측면을 들이받고 하는 등의 기술적 이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약 7시간의 격전을 치른 결과 페르시아는 200척의 함선을 격침당하고 또 그만한 숫자를 그리스군에 포획당했다. 이에 비해 그리스 함대는 불과 40척을 잃었을 뿐이었다. 크세르크세르는 원정 후 시일이 너무 오래 지난 데다가 해상에서 대패를 당해 보급마저 끊길 위험에 처하게 되자 서둘러 회군하고 말았다. 그리스 해군은 여세를 모아 이듬해 여름 소아시아 지역으로 출동하여 페르시아의 나머지 함대를 모조리 쳐부셨다. 살라미스 해전 후 그리스는 두 번 다시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써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아테네는 오랫동안 지중해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와, 페르시아가 패한 전쟁이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 승자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사실 그 서양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가요.
네.
역사와 페르시아 전쟁사를 썼는데 거기서 임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 이 페르시아 사람 또는 페르시아라는 존재가
네.
공포와 악 그 자체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정말 그걸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였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전쟁 살펴봤고요. 내일 또 전쟁 이야기 계속됩니다. 권진영이 고전일기 이어가죠.
권진영의 고전일기 6월 17일 화요일 제목 나는 어떤 마음이던가 페르시아 고양이 페르시아 왕자 아라비안 나이트 테트리스 테트리스는 블록이 떨어지는 가운데서 페르시아 남자가 춤을 추고 있다. 떠떠떠떠떠떠떠떠떠 페르시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그럼 페르시아가 오리엔트를 정복하고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지중해 정복까지 나섰던 대단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오늘 또 알았다. 그럼 페르시아가 사라진 과거의 어느 나라가 아니라 지금의 이란이라는 사실도 오늘 알았네. 뭐 모를 수도 있지. 나만 몰랐나?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알게 된 분 많죠? 역시 역사는 배우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쟁은 병력과 무기와 전술도 중요하지만 참전하는 병사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전쟁은 정신력의 싸움이라는 걸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다시 보았다. 전장에 억지로 끌려나갔던 페르시아 군과 목숨 바쳐 싸울 것을 각오하고 나갔던 스파르타. 이게 게임이 되겠어 이게? 그래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한 거야. 너무 지나치게 치열하게 사는 것도 피곤하겠지만 치열함이 없는 인생은 간장 빠진 미역국과 같이 닝닝하다.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의 비장함처럼 무더위에 지쳐 해이해지려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저있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베어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센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피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풀빛에서 인간의 역사를 꿈꾼 전쟁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현자 나탄과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 페르시아 전쟁의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란 말이에요.
네.
마라톤 전쟁에서 그때 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란은 지금도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을 안 한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그 아시안게임 뭐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마라톤 개최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드네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 정답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계시죠?
네. 7622님, 7368님, 8989님. 네. 그리고 박소영, 김신우, 김태윤님입니다.
네.
예, 김신우님 거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대관절 언제 뽑히려나? 퀴즈 발표하면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뽑히셨네요. 네,
이번에는 손가락 빨지 마시고요. 네. 선물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